만약에 여러분이 옛날에 왕인데 아군이 뒤로 58만 명이 있고 적군이 앞에 100만 명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아사왕이 전쟁 때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일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3대까지죠. 그 다음에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죠. 그 남조 유다의 3대 왕이 아사입니다. 르호보암이 1대, 아비야가 2대, 아사가 3대. 아사가 즉위를 하고 10년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 아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여러분도 안 느끼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유다의 전쟁, 유다를 침공한 구스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여러분이 도표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지중해가 왼쪽에 대해로, 메디터레이니언 시 대해로 있고 그 오른쪽에 유다가 있는데 남쪽과 북쪽 다 합쳐야 강원도만한 땅에 또 남쪽이었으니까 막 절반, 고절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땅에 아프리카의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저 먼 길을 행진해서 침공에 들어왔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전쟁이죠. 있을 수 없는 전쟁이죠.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이집트, 초강대국 이집트를 통과해서 물론 협조를 구했겠지만 유다까지 들어왔다. 머리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적군이 100만 대군이고 병거가 요즘 같으면 전차가 300승, 300대였다. 유다에는 한 대도 없었는데 비대칭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북한에는 핵과 미사일이 있는데 그 핵을 탑재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우리는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유다의 전쟁을 놓고 딱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와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없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북한이 남한하고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니까. 연평해전할 때 여러분 보셨지만 북한은 육안으로 보고 포를 쏘는데 우리는 컴퓨터로 포를 쏘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래식 전쟁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이 쏜다 북한을 뭐 전멸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바로 서울이 북한의 말대로 불바다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남한이 먼저 공격할 리도 없고 물론 핵 공격이 감지되면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래식 전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핵 전쟁은 어떤가? 핵 전쟁은 북한이 남쪽을 핵으로 공격하면 자기도 죽거든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죽을 짓은 절대 하지 않죠.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가지고 그 속에다가 소형화된 핵무기 탑재해서 LA를 공격한다? 공격하면 북한이 바로 불바다가 돼버리니까 자기 죽을 짓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전쟁도 합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합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올라올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바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오판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우발적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자세가 어떤가? 뭐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웃어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안보 불감증이죠. 또 북한이 공산 통일을 한들 젊은이들은 정말 그렇게 못 살까? No. 그거 정말 설마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200만 300만 김정일 때부터 200만 300만을 굶겨 죽였어요. 자국민을. 자기 고모부를 또 그 일당을 고사포인가요? 그걸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어요. 김정남 자기 이복형을 VN가 뭔가 독살 했어요. 근데 공산통일 되면 별일 없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독교인들은 다 거의 다 죽을 것이고 캄보디아 킬링 핀드 한국에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200만 명을 시체로 만든 그런 것. 우리의 대비가 무엇인가? 설마는 안 된다. 설마.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각자가 어떤 경우에도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는데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을 성도들이 자꾸 아전인수식으로 사용하더라고요. 다윗이 소년으로서 한 3m 되는 골리앗을 쳐부술 때 쓴 말인데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늘 우리가 이긴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죄악을 보시고 교계의 죄악을 보시고 한국을 때리시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 보시면 끝부분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것이 있고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게 살면 된다. 자, 아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의롭게 옳게 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밑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적폐 청산이라 그러는데 가장 큰 적폐는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이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신인데 여신을 나무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데 아사가 자기 어머니 태후를 폐했습니다. 자리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렸어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한 종교 개혁을 했는지 얼마나 철저한 적폐 청산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6절에 보시면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해서 그 밑에 보면 그가 평안할 때 뭐 했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뭐 기도만 하면 국방력이 없어도 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만 하면 공부 안 해도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만 하면 벤치마킹 안 해도 사업에 성공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할 일을 해야죠.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철저하게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8절, 14장 8절에 보시면 아사의 군대가 유다 중에서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강원도의 절반만한 땅덩어리의 군대가 58만 명이었다. 대한민국 군대만큼 대단한 강군이었다. 이게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아사가 평소에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느냐? No. 평소에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를 해야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바르게 살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 아사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이면 다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종교개혁이 아니고 신자들은 종교개혁을 해야 되지만 불신자들의 경우는 개혁을 하면 되죠. 불신자의 개혁이 무엇입니까? 아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는 죄, 국민들이 다 아는 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그냥 생긴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거든. 예전에 한국과 똑같이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도 세계 최빈국의 수준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10대 무역 강대국이 됐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거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불평과 불만이 많은 나라이거든요. 자꾸 비교하니까.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살만한 땅이 됐고 살만한 나라가 되는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다 회개해야죠. 뻔히 잘못된 것인데도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통탄하는 일을 한 거, 그거 다 회개해야죠. 다 아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는 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이념혁명의 가장 큰 적이 기독교라고 보고 이걸 어쨌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이 죄가 국민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일부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전도금지, 어느 시장이 전도금지법을 벌써 이미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을 아예 금서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지 못하게, 사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기독교 박멸하는 거죠. 이게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죄를 이민족이 지금 범하고 있거든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다 아는 죄를 회개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신문에 난 죄, 뻔히 아는 죄, 증거 있는데 근데 부인한 죄,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매달렸던 그 우상 숭배 척결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앤디 스탠리라고 제가 몇 차례 인용했지만 그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의 목사님 계시죠. 길의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길, 여러분이 칠곡으로 가신다 그러면 칠곡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면 칠곡에 도착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으면 도착지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쪽으로 방향 잡으면 올바른 쪽에 간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도착지는 행복이다, 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원해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방향을 그쪽으로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놔두고 딴 여자를 자꾸 건드린다, 그거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도착지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방향이 틀렸잖아요. 방향. 단순해요. 인생의 길,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잘못하니까 잘못되는 거거든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목적지, 도착지.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하셨으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선하고 바르게, 선하고 바르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행복은 추구하고 있지만 happiness quest. 근데 행복으로 가는 길이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진리 추구, 진리 추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건데 진리 추구는 하지 않고 행복만 추구하니까 엉뚱한 데로 간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명예로운가, 이것을 알고 싶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그 삶은 반드시 도착지가 행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이 옳은가 관심이 없어, 무엇이 참인가 관심이 없어, 무엇이 명예로운가 관심이 없어. 그냥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야. 남을 짓밟고라도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 추구가 진리 추구를 능가해버릴 때 결국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불행으로 귀결된다 하는 겁니다. 앤디 스탠리, 여러분 참 단순한 진리를 전달했죠. 성경의 진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바로 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하의 열강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대한민국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결국은 방향을 바로 잡아라. 14장 2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진리 추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유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했어요. 책 가운데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랜디 알코니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됐더라고요. 저기 보면 행복의 비결이 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알코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학자들이 만들어낸 비결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진리로 뒷받침하려고 한번 찾아본 거예요. 진리, 성경 진리. 그래서 행복 추구와 진리 추구를 딱 맞추어놨어요. 행복한 비결은 단순해요. 방향만 저렇게 잡으면 돼요. 의심과 원망을 버려라. 의심과 원망 가지고 있으면 불행으로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할 거 용서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게 진리죠. 과거 속에 살지 마라. 옛날에 당한 거, 옛날에 불행한 것에 늘 매여가지고 지금도 신세 타령을 하고 있으니 죽을 때까지 신세 타령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과거에 상처받은 거 끝내버려요. 오늘부로 끝내버려요. 오늘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달려간다. 옛날에 그 상처 그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지 말라. 고칠 수 없는 조건과 싸우느라고 시간과 기력을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하고 대화하실 때 또 가족들하고 대화하실 때 추석 연휴에 처음에는 참 반갑게 아주 반갑게 지내시지만 올 때는 한마디씩 쏘고 오죠. 다 상처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뭐냐면 고칠 수 없는 조건과 싸우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고쳐지는 걸 가지고 죽으려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싸우고 오는 거예요. 싸우고 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조건과 싸우느라고 시간과 기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성인이 되면 키 한 자 느리는데 염려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그 행복이에요. 생동하는 세상에 계속 참여하라. 혼자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혼자 그냥 괴로워하면서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친구 사귀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살면 행복해진다. 이게 방향을 잡으면 다 아는 거라고. 방향을 잡으면 도착지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아이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회사에서 날 이렇게 물론 합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받을 때 자꾸 연민에 빠지지 말라. 연민. 뭐하러 연민에 빠져요?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자기를 왜 또 괴롭힙니까? 그럴 필요 없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노라. 그 진리에 바로 서면 방향만 잡으면 도착지는 결정된다 이 말이야. 사랑, 유머, 긍휼, 충절 등 옛날의 덕목을 기르라, 가꾸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 선하고 바른 길의 덕목을 찾아가면 행복해진다. 자신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죽도록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러면 행복해지잖아요. 무언가 더 큰 것을 찾아 맡아라. 그 일을 해라. 뭔가 더 큰 일. 나만 내 가족만 잘 사는 거 아니고 뭔가 더 큰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평화와 정의와 축복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구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14장 2절 아사가 여호와 앞에서 착하게 산 거예요. 바르게 산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평소에 있어요. 평소에. 평소에 디렉션, 방향을 바로 잡으면 데스티네이션, 도착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의롭게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살았는데 위기 때 어떻게 했어요? 자, 구절을 보시면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제가 직접 한번 여기 가봤습니다. 제가 아사라고 생각하고 스바다 골짜기에 서봤는데 그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에는 아사가 11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영어로 cried라는 단어를 썼어요. cried, 울부짖었다. 이 정도 되면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왕이 울부짖, cried, 울부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58만 명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서서 아마 손을 들고 기도했겠죠. 손을 들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거야. 울부짖었을 거야. 주밖에, 이게 핵심입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러분이 겪는 위기와 여러분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내 아이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나라가 이렇게 위기 속에 말려들어가고 있는데 열강 속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겁니다. 이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울부짖는 기도, 이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짧은 기도였지만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주밖에와 여호와께서를 언더라인 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주밖에 도와줄 애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데 여호와께서, 평소에 바로 사시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청산하시면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세요. 구스 사람을 아사와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자,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기도를 끝내는데 바로 앞에 백만 대군이 툭툭툭툭 하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백만 대군이 툭툭툭 하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셨겠죠. 막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막 치고. 아사왕의 군대가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치시니, 영어로 보니까 스트락 다운, 스트라이크에서 다운 시켰다. 스트라이크에서 다운 시켰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도망했어요. 아사와 그와 함께 백성의 그 사람들을 추격했어요.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그 사람들은 엎드러졌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여호와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했어요. 노래간 물건이 매우 많았어요. 자,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전부 승리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셨어요. 건드리지 못하게 대한민국 열강 속에 끼어서 작은 나라, 무시할 만한 나라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면 주변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승리의 기환,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승리의 기환을 했다 하는 거예요. 단순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할 때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대단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개입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박 가지고도 많은 적들을 쳐부수셨어요. 텐트 못 하나를 여인이 사용해서 적장을 쳐부쉈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천명을 쳐부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300명이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적군들을 다 쳐부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밖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밖에. 우리 주변 열강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을 믿어요?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기업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중국을 믿어요? 러시아를 믿어요? 북한을 믿어요? 일본을 믿어요? 미국을 믿어요?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우선주의, 미국 보호 최고 우선주의 아닙니까? 2017년 10월 8일 어느 조간신문 사설이에요. 트럼프가 폭풍전의 고요라는 말을 쓰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사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점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모레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고 18일은 시진핑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는 중국 당대회다. 이 어간에 7차 핵실험이나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은 미 본토를 때릴 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미국은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다. 내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한 시기에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한반도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설 부인할 수 있습니까? 미국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공고하게 해야 되지만 믿을 수 있습니까? 1950년 1월 12일에 애치슨 라인 선언이 있었어요. 애치슨은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을 발표해버렸어요. 그 방위선을 발표할 때 저 알류산 열도로부터 해서 일본으로 해서 필리핀으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 뭐가 빠져요? 한국이 빠졌잖아요. 한국 빠져요. 장계석에 중국이 빠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1월 12일 날 딱 선언되고 나니까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터진 겁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도움을 받고 바로 내려온 거죠. 자, 지금은 아이고 목사님 지금이 언젠데 애치슨 라인 선언 같은 것이 있을까요? 노노노 그렇게 설마라고 하지 마세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ICBM 탄도미사일 거기다 실어가지고 때리면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맞게 생겼는데 뭐하러 한국에 있냐? 우리가 맞게 생겼는데 뭐하러 한국에 있냐? 한국에서 빼빼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한이 LA를 소형화된 핵무기 쏘아가지고 공격했을 때 트럼프의 미국이 자기 나라가 공격받았는데 한국 도우러 오겠어요? 못 믿어요. 누구도 못 믿어요. 우리는 분명히 외교를 강화해야 되고 국방을 강화해야 되고 경제를 강화해서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만 인간이 할 일 다 해야 되지만 우리의 지금 실정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15장 2절 보세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주 무서운 진리죠. 우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뭐 지옥 보내신다는 뜻이 아니고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신다는 뜻이에요. 버리는 게 뭐냐? 아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나시죠? 뭐가 하나님 버리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선을 포기하고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의를 포기하고 불의를 행하는 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일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16장에 가서 보시면 아사가 이렇게 14장에서 여호와 주 하나님만 찾더니 16장에 보면 기가 막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16장 1절 2절을 보시면 북쪽 바사가 공격에 들어오니까 아사가 바로 성전과 왕궁 곳간에 보물,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삿에게 보내면서 원군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7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견자가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하나님 버리는 게 뭐예요? 어려운 위기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만 찾는 거예요. 사람만. 이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채찍이죠, 채찍. 아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냐? 10절에 보면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의 말에 노했어요.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학대했어요. 이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버렸냐? 12절을 보면 병들어 매우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병들었을 때 약사한테도 가고 의사한테도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이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 아,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예, 기도 안 하시는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하시는 것. 국가의 위기에 처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호소할 텐데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는 거기 참여 안 해. 그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는다. 6.25 때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 터졌습니까? 미국의 소리, 한국전쟁 발발과 트루먼의 결정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 인디펜던스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주말 휴가를 보내기 위해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고향집에 도착한 트루먼 대통령은 아내 베스, 외동딸 마가렛과 늦지막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용한 주말 휴식을 고대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이런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꼼짝이나 하겠어요? 근데 밑을 보세요. 창밖의 새소리도 뒤뜰의 반딧불도 서서히 잦아들면서 녹음 짙은 미주리의 초여름 밤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막을 깨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 10시가 다 돼 걸려온 전화는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카카,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 남한에 개입하겠습니까? 벌써 이미 애치슨 국무장관이 선을 딱 그어서 남한을 제외시켰는데.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1950년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이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올라가가지고 다 결정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7월 19일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남한은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도전의 정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랬을 때 휴가 갔던 트루먼 대통령이 그 다음날 바로 쫓아올라가서 워싱턴에서 결정하고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고 뛰어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1952년 7월 4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있을까, 참 귀한 분이구나 싶었어요. 우리 대통령 그런 거 선언 안 하시죠?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끼 구급 금식 기도 운동을 펼칩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일단 12월 말까지 3개월이 채 안 되죠. 한 끼 금식해서 그 기도하는데 잠시 후에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이브한 그 돈은 경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무너졌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3억이 드는데 전국의 호소에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통신교회 좀 도와주세요. 1억 5천만 도와주세요. 우리가 절반 할 테니까. 근데 아직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태는 거예요. 뭐 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시든 1억을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한 교회는 비만 오면 교회가 물에 잠기니까. 목사님 500만 원만 주세요. 그거 다 경주 지역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뛰어들기를 원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이 기도 운동. 하루 함께 하시든지 한 주 함께 하시든지 열흘에 함께 하시든지 한 달에 함께 하시든지 3개월 만에 함께 하시든지 여러분 원하신 대로 동참하시면 돼요. 주밖에 하고 주 앞에 매달릴 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